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인 오늘은 살레시오 수도회 장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보신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돈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마리나 되는 참새가 단돈 두잎에 팔립니다. 그리고 팔린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물며 저 수없이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네 인간들을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실지 우리가 과연 짐작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고 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략 10만에서 15만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고 합니다. 물론 낱낱이 아주 정확한 개수를 세워두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눈에 한없이 소중한 존재요. 우리가 우리들의 거칠기만 한 상상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며 바라보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느님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느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가 희망하기를 멈출 수 있겠으며 또 자신을 가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하며 힘이 들고 당장의 성공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 어찌 자신을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워두었으니 걱정하거나 두려워 말라시는데 어찌 외로움에 두려움에 자신을 그냥 내맡기며 기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토록 소중하다며 수시로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 자신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으며 또 그 생명을 어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었다 끊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언제 그 가치를 발견하는가? 만약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내게 부여하는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의 가치는 무엇일까? 혹시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루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순간에 혹은 아주 어려웠던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던 손길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 하느님을 잊어버렸었던가? 저는 아주 조심스럽고 부끄럽지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참 많이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내게 있어 삶이란 가끔 힘이 빠지고 어깨도 축 처지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은총으로 감싸주시는 경험의 연속이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를 볼 때 하느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부족하고 엉망인데다가 죄로 얼룩진 실수투성이지만 늘 도와주셨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하려 한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참 많이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대책 없이 도저히 셈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이사야서 49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온종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살레시오 수도회 장동현 미카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동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신부입니다. 소자들은 누구나 공동생활을 하며 어느 한 수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에는 애초부터 수도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곧 초대교회의 형제적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금욕주의자, 동정녀, 광야의 은수자들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연이었으며 본격적으로는 6세기 초 성 베네딕토에 의해 교회 안에 확고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수많은 남녀 수도회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각기 특이한 사명을 띠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는 하나이지만 그 지체는 여럿인 것과 같은 경우이고 각 시대의 변화를 다른 하느님의 안배로 새로운 수도회들이 생기게 되는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결국은 하느님께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믹스 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영광을 보관하는 법, 빈.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유럽의 한 도시가 있다. 동쪽의 제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이야기다. 중세 합스부르크 왕가의 찬란한 영광과 화려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빈. 남부러울 것 없는 영광의 도시는 우아했던 과거 속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술과 환경이 아우라진 친환경 도시로 변신을 거듭했다. 빈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이면에는 높은 녹지 비율이 있었다. 도시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 정도지만 도시의 50%가 숲과 공원, 정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딜 가든 푸른 녹이 우거진 공원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설레는 건 초록빛 넘실대는 공간에 잠든 예사롭지 않은 이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드넓은 녹지에는 고고한 왕실, 묵직한 클래식, 자연 친화적 건축물이 아름답게 공존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버금가게 화려한 쉔브룬 궁전에는 한 여인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다. 합스부르크 왕가 유일의 여제이자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모로 추앙받는 마리아 테레지아다. 제국의 군주로서 왕가의 어머니로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녀의 안식처는 여름 별궁과 음악이었다. 마리아 트레지아는 음악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쉔브룬 궁전으로 유수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즐겼다. 그곳에 6살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었다. 그는 여제를 비롯한 황실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신기에 가까운 천재의 연주에 모두가 감탄했다. 황실에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이 살포시 그려졌다. 마리아 테레지아를 닮은 쉔브룬 궁전은 단아했다. 무엇보다 노란색 궁전은 초록빛 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50만 평에 이르는 대지에는 나무와 꽃, 조각과 분수, 온실과 수영장이 쉴 틈 없이 펼쳐졌다. 이 모든 걸 품은 정원은 비현실적으로 단정했다. 마치 정원을 작품처럼 건축한 느낌이랄까. 나무를 조각같이 다듬었고 꽃은 물감이 되어 정원에 색을 입혔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했다.
세바스찬 바흐의 대표적인 마니피카드 성모의 노래를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성모의 노래는 전체 12개의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솔리스트들과 함께 옥스퍼드 스콜라 칸토룸과 노테른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반입니다. 이제 8번째와 9번째의 곡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8번째 곡은 테너가 연주하게 됩니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 써내치시고 미천한 일을 끌어올리셨도다 라는 내용이죠. 대포 스윗 보텐 데스로 시작하는 라틴어 텍스트. 그리고 9번째 곡은요. 콘트랄토의 목소리입니다. 줄이는 일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도다. 에수리엔 데스로 시작하는 라테나 텍스트. 예, 제8번, 제9번 곡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2년간의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교황 자선소에 지시했습니다. 교황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하고 인도적 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바티칸 뉴스가 밝혔습니다. 교황 자선소는 피해를 당한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해 5천 회분의 항생제를 지원했으며 전쟁 중에도 가자지구의 식량과 연료 구매를 위한 기금을 지속해서 지원했습니다. 한편 교황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 자선소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교회로 알려진 로마 성 소피아 대성당을 통해 식량과 위생용품, 발전기와 의류 등 구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티칸과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진 구호품 상자에는 하르키우 시민들에게 레오 교황이 선물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시메온 브라운 보건장관이 최근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번 파업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 행위라며 윤리적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수천 건의 진료가 이미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환자가 집단 행동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난했습니다. 전문의 협회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없다면 진정한 환자 보호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예정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와 치과 의사 등 다른 보건 인력들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진료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오늘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뉴질랜드 전역에 상근 소방관들이 일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소방서의 출동 인력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파업 기간에도 긴급 구조 요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만 대응 속도는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피한 뒤 111번으로 신고해야 하며 직접 불을 끄려 하거나 실내로 다시 들어가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는 공고도 내려졌습니다. 자원봉사 소방대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방관 노조는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와 과중한 근무로 인해 소방 인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식품, 교통,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음 주 발표에서 3% 수준을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4% 하락했지만 연간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육류 및 가금류 6.4%, 외식 및 테이크아웃 2.5%, 식료품 3.9% 등 모든 식품군이 연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9월에 휘발유, 항공료, 숙박비 등 교통비가 상승했습니다. ANZ 수석 경제학자 마일즈 워크맨은 9월 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 상승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1.7%에서 3.1%로 상승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무역재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주택 관련 비용이 주요 원입니다. 워크맨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1에서 3%의 상단을 잠시 넘더라도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로 인한 근원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RD가 부채 회수를 강화하면서 개인 계좌에서 회수하는 금액의 합리적인 수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RD는 미납된 약 100억 달러의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9월 30일 사이에 16,000건 이상의 은행 계좌 압류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통지 건수보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700만 달러가 회수됐습니다. 리넷 데이비스는 약 10년 전 발생한 자녀 양육비 채무에 대해 IRD가 매주 $1,000를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고 미리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이 주간 생활비보다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배우자의 연금 및 은행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채무가 발생했는지조차 모른 채 사전 경고 없이 돈이 인출돼 계좌가 마이너스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IRD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모든 사례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제 조치 전에 고객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로 활동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 새로운 보고서가 밝혀졌습니다. 모투 리서치와 빅토리아 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차인의 삶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집값은 142% 상승했습니다. 이후 일부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고점에서 약 15% 정도 낮은 수준일 뿐입니다. 모투의 수석 연구원이자 빅토리아 대학교 교수인 아서 그라임즈는 이러한 집값 상승이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모기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집값이 오를수록 임차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나쁜 일이며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40%가 임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더 가난한 계층입니다. 결국 집값 상승은 불평등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지 절차는 더 간편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밀키트 업체 헬로 프레쉬가 고객을 오도한 혐의로 84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헬로 프레쉬는 과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 없이 계정을 재활성화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가운데 7만 건이 넘는 취소된 구독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고객들이 해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없이 웹사이트 챗봇만 제공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헬로프레쉬는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및 금융서비스 옴부즈맨 제도 IFSO는 한 보험사가 차량 도난으로 인한 3만 1천 달러 상당의 물품 도난 청구를 거부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행 후 명품 의류와 보석류가 담긴 가방을 밤새 차 안에 방치했고 차량이 파손돼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의 조건인 합리적인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전에 다른 차량에서 도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IFSO의 조사 결과 특히 이전에 도난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품을 밤새 차 안에 눈에 띄게 방치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성의 아내가 명시적으로 물품을 집안으로 가져오라고 조언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옴부즈맨 케이런 스티븐스는 해당 남성이 물품을 보호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가 약관의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내오신부입니다. 오늘은 세계 가톨릭 교회가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에 기념하고 있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주 배경 인구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 배경 학생 수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초, 중, 고 학생 10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인 셈입니다. 이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다문화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해밀학교 이경진 교장 선생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박관영, 김건모가 부릅니다. 함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더 단단하고 큰 꿈을 키워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해밀학교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밀학교 이경진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밀학교 이경진 교장입니다.
교장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연세가?
지금 50 됐습니다.
아우. 그러면 그 전에 거기서 학교 선생님 하신 거예요?
이전에 학교 설립이 저희 이제 12년 정도 됐는데 네네네네. 처음에 할 때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금 활동을 주로
요새 일선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연장선상?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지금 선생님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 포함해서 10명이고요.
10명이요.
직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은 행정실뿐만 아니라 사감 선생님 밥을 해주시는 선생님까지 하면 19분이네요.
19, 총에서 19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학생들이 몇 명 정도?
학생들이 현재 55명 있고요.
55명. 네, 지금 그러면 해밀학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밀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비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비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
네. 그 비가 오는 상황처럼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시기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유난히 맑은 하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설립자신 인수인 씨가 이 아이들이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정말 더 맑은 그런 미래가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셨어요.
비가 내고 나서 그 청명한 하늘.
네.
근데 사실 여기 전제 조건이 일단 깔려 있네요. 지금 너 힘들다.
맞습니다.
안 힘들다고 얘기하진 않고 힘들다.
네.
사실 제가 봐도 다문화로 이제 그 또 하필이면 이제 청소년 시기, 올해 보통 사춘기 뭐 그때 시기, 그 지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다라는 걸 일단 전제적으로 깔고,
네, 네.
하지만 이 힘듦이 영원하진 않아.
네, 맞습니다.
바뀔 것 같아.
네.
라는 것을 그 메시지 안에 벌써 또 학교 이름에 깔고 있긴
맞습니다.
하네요.
처음에는 비가 와서 힘들지만 괜찮아질 거야라는 거였다면 비슷한 뉘앙스긴 한데 약간 다르게 오히려 비가 오는 힘듦이 있어서 더 단단해질 거야, 더 맑아질 거야, 깨끗해질 거야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청명한 하늘을 볼 수
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는 뜻도 좀 포함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해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좀 딱 알 수 있게 정규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어느 과정
정도? 네. 중학교 과정인데요. 해밀학교 어떤 학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안학교라고 보통을 말하는데
네.
그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하는 중학교 과정을 다 하면서 다문화에 특성화되어 있는 대안교육들을 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지금 중학교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초등학교 과정을 끝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과정을 끝내면 고등학교로 갈 수, 일반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대안학교가 그 일반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는 데가 많아서
네.
왜냐면 그 정규 과정 과목을 안 한다고 해서
네.
근데 여기는 정규 과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얘네들 보통 얘기하는 일반 고등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두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학력 인가를 받은 학교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을 치지 않아도 그냥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이 나오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말씀하셨어요. 설립자가 인순이 씨. 우리가
네,
다 알고 있는 가수 인순이 씨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인순이 씨가 다문화 학교로 네. 알려져 있는데 조금 그 학교 지금 제가 얼추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2013년도에 가수 인순이 씨가 강원도 홍천에 설립한 대안학교입니다. 처음에는 미인가학교로 출발했는데 2017년도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이제는 졸업장이 나오는 네. 학력 인가학교가 됐고요. 이제 다문화 학생들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한국 배경의 학생들 그다음에 열두 나라의 배경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 공부하는 그런 통합교육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숙형 학교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60명으로 인가받아서 55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 다문화 정체성들을 강점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 교육 외에도 그 다음에 뭐 방과후 학교라고 보통 얘기한다면 네. 그 되게 많으시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위한 선생님들이 강사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네. 40분이 계세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직원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한 네. 10분 된다고 했는데 네. 그 외에 협조자들이
네 40분
있습니다. 정도 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 배경이 조금 다르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배경 학생들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주 배경이라고 하면 국가별로 따지면 한 12개국 정도 지금 가장 많은 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캄보디아 해서 뭐 파라과이 뭐 이런 아이도 있고 근데 그때 한두 명씩 있는 아이들부터 이제 고려인들부터 시작해서 한 12개국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언어권별로 보자면 한 7, 8개국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다문화 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빠나 엄마가 한국 사람 네. 그다음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외국 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예. 그 문화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당초에 부모 자체가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다문화 이렇게 하면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렇게 다문화를 규정하면서 약간 좀 그룹짓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요. 저희는 심지어 그 뭐 탈북 자의 자녀 그리고 난민의 자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혼혈로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해외에서 태어나서 온 자녀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한국인인데 부모님이 둘 다 한국인인데 어떤 사유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있던 학생도 저희가 생각하는 다문화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마 배경 자체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가 주변을 배웠던 그 환경 자체가 한국의 문화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사실 좀 쉽지는 않죠.
한국 학생도 저희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보죠.
아, 그렇죠. 네네. 그런 면에서 그런 네. 다양한 것에 있을 때 한국 문화에 있는 친구도 네. 다문화긴 하죠.
네. 그래서 극단적인 에피소드 두 개를 말씀을 드리면 피부색이 좀 달라서 네. 약간 흑인 혼혈인데 영어를 못하고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그 친구한테 늘 이제 손님들이 막
영어로 물어보고
또 어디에서 왔니 이런 걸 물어보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어밖에 모르는 아이 근데 진짜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모르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
사실 이게 우리도 그냥 이 말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선입견이 좀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얼굴이 좀 그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면 외국 사람이다라는 네, 전제 조건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뭐 연예인들 중에도 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 얼굴은 검은데 자기는 영어 자기가 다 영어 물어본다고 나는 한국에서 계속 살았는데라는 네네. 것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도 지금 요새 그 TV에 뭐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면 나타나고 막 저런 말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는 6개에서 7개 국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통상적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한마디 하면서 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네. 하십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왜 학교에 왔고 왜 공부하고 있느냐를 보면 한국에서 살고 싶은 것 때문이에요.
아, 그러면 한국어로 일단.
네, 그게 기본 언어죠.
근데 애들이 한국어를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해밀의 숙제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AI 때문에 그 뭐지? 번역기가 돌아가니까?
네. 충분히 나은데 그 숙제들은 신입생이 오면 새롭게 리셋이 됩니다. 네.
이게 그렇죠. 현실은 내가 이제 좀 편해질만 하면 애들이 졸업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애를 봐줘야 했는데 얘는 또 네. 다시 리셋의 시작이고
네 맞습니다.
기쁘시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사명이니까요.
늘 새로움과
예.
안락함과 편안함은 사라지고 네. 학교가 늘 새로운 도전으로
학교가 존재하느라 이 숙제를 그 집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네. 초기 때가 더 힘드셨습니까? 지금이 더 힘드십니까?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초기 때는 내가 힘든 거로 따지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해야 하는 일이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복합적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뭐 사감을 해야 했던 적도 있고 사감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모금을 하면서 시설 관리를 하면서
아 이거는 약간 제가 예. 제가 여쭤본 건 학교 학생들과의 관계였는데 네네. 지금 이제 사무적 일을 얘기하셔서
그런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초기에는 전통 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앞서간 학교가 없어요. 저희와 같은 학교 중에 저희와 같은
모델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다문화 학교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집중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애들이랑.
아, 여기서 한번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 학교하고 네. 이 현재 다문화 학교하고 뭐 차이점이 뭘까?
글쎄, 어떤 분들은 차이점이 없다. 이제 저는 살짝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한 국제학교? 왜냐하면
마이너한 국제학교?
국제학교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막 진짜 돈 비싸게 많이 주고 가서 네네네네. 하는 그런 엘리트들을 위한 그런 학교라면
약간 우리 이미지가 네,
저희도 국제학교거든요.
그렇죠.
그 글로벌한 그룹의 멤버십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아하. 네 그런 부분들이라 그리고 또 학습에 어떤 큰 성과를 보이고 있거나 엘리트가 모인 학교가 아니라 그냥 구성원의 배경이 다양하다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워지는 많은 다문화 학교들의 이름을 국제학교라고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해를 네.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이들한테 차별감을 주고 싶지 않은 아. 동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벌써 10년 됐으면 예. 벌써 졸업생들도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아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차별성을 두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들한테는 그런 차별, 애들이 벌써지만 졸업했으면 20대 중반 후반 됐을 텐데 네. 1회 졸업생들은 네. 그런 차별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나요?
일단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떠한 새로운 종류의 느낌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학교에 오기 전에 이미 차별감을 겪고 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둘 다 있는데 사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 분위기가.
네. 아. 그런데 여전한 것도 사실이고요.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한 것도 사실이라서 뭐 아이들은 그냥 뭐 단단해지는 것들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홍천에 있다고 하셨는데 애들이 졸업하면 네. 어디로 갑니까? 고등학교나 그 이후에 가정 갔을 때는 뭐 다 뿔뿔이 흩어집니까? 아니면 그 근처로 다시 갑니까?
일단 저희 학교 특징이 저희 학교 설립할 당시에는 전국에 두세 개, 한두 개 정도의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까 부산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학하는데 이제 주말마다 갈 때 뭐 10시간씩 걸려서 가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데 오냐 그러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졸업하면 자기 집 근처로 가거나 아하. 아니면 여기에서 진로를 탐색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요즘에 한국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아, 그렇죠, 게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특성화를 특성화된 직업과 진로를 찾아서 진학을 하는 경우가 70% 정도. 난 조금 더 공부해서 대학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한 30%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이제 그것도 여기서 모였다가 어떻게 보면 또 뿔뿔이 또 네, 맞습니다. 흩어지는군요. 네네. 저 아까 말씀하신 무료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건 또 이사장님의 영향입니까?
맞습니다.
어머나.
처음에 설립할 때 이제 어려우니까요. 돕고 싶은 마음으로 굳이 교육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 마음에는 이제 당신이 어렸을 때 자라온 것처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가 그 책임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아 그래도 국가가 책임을 좀 지고 그다음에 내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학교를 설립한다면 내가 좀 책임을 지고 싶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정작 딱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모아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의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부담 식재료비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좀 한 1년인가 운영했는데 그 끼니당 한 2,500원 정도의 그 식사 재료비를 요청했는데 못 내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그것 때문에 아이들끼리 다툼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고 이제 안 받기 시작해서 그게 전적으로 무상이 됐고요. 처음에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이 10년간은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이 운영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동안에 이사장님이 이제 사재를 출연한 거랑 그리고 또 한 2년 차 이후부터 소액 후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후원자들과 인순이 선생님이 한동안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전부터 정부가 한 많이 이제 후원을 하시면서 한 70% 80% 정도를 후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올해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기숙사비 중에 일부인 아주 적은 비용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책임진다는 마음은 꼭 줘야 한다. 이게 유익하다. 공짜가 유익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부과를 했더니 50%는 나 이제 낼 수 있어 생겼고요. 50%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아, 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를 그냥 해보니까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네,
있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 들으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뭐 5년, 10년 전부터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반증으로 그 네. 이제 지원한 지 2, 3년밖에 안 됐다는 네, 얘기가 딱 그 반증인 거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다문화 국가에서 우리 해야 됩니다 했지만 피부로 와닿는 거는 너무나 늦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금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다문화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학교 지원비가 이제부터 들어갔다는 거는 얼마 안 됐다는 거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많은 그 비영리적인 일을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선구자적인 분들이 늘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투입이 된 다음에 정부가 그것들을 지원한 방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2개의 나라라고 하셨어요. 네. 초기에는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저희 학교의 구성원의 비율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민의 비율이나 나라랑 비슷해지더라고요. 처음에 13년도에는 중국, 일본 순이었어요.
중국, 일본?
네네. 그런데 이제는 베트남, 태국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러면 제가 지금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냈습니까?
네, 그랬었어요. 혼혈이었는데요. 혼혈이었고, 이제 한국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이렇게.
거기 하다가 이제는 조금 점점 더 국가가 더 많아진 거네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해미 학교는 국제학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다문화 학교로 네네. 처음 시작한 건데, 지금 이 비슷한 학교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말, 꽤 오랫동안 한 5년 이상 될 때까지는 한 손가락을 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한 3년 전부터 각 시도 그리고 또 무슨 어떤 단체들에서 학교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다문화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데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시흥에도 생기고 안산에도 생기고 평택에도 생기고 뭐 부산에도 생기고 이렇게 지금 생긴 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기억하는 10개가 넘게
지금 말씀하신 시만 들어봐도 거기가 지금 그 다문화가 제일 많은 그 시 이름이었거든요.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각 시에서 생길 수 있는 힘도 딱 그 시점이 지금 얘기 들어오니까 정부 지원 받은 시점 지금 비슷한데요?
네,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법도 조금 개정이 되고요. 이제 그 법이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탈북민의 자녀와 다문화 자녀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이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시점에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이분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인순이 씨가 부릅니다. 거위의 꿈.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다문화 합학교인 해밀학교 이경진 교장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 가수분들한테 그 얘기 듣는데 노래 제목처럼 산다. 지금 방금 전에 들었던 거위의 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존재. 그 말씀을 그냥 실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인순이 씨가. 지금 아까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제 정규 과목 배운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는 이제 지금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방과후 학교. 흔히 말해 특별 교육. 내지는 여기만이 특별히 배우는 과목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그냥 평범하다면 경험했을 법한 접한 그런 문화예술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 여러 취미활동들 문화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리는 한국 사회에 살았다고 한다면 네. 그냥 뭐가 우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접할 수 있는 것에 사실 그렇죠.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그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네. 그걸 접하게 해준다. 네.
미얀마 난민 캠프나 미얀마 쪽에 있다가 그 한국에 그 입국하게 됐어요. 이게 아버지가 한국 분이었고 이제 그 친구는 를 통해서 미얀마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음악 교육 과정이 없답니다.
아,
미술이랑.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음악을 들으면서 완전히 환희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아.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 친구들이 이 3년이란 시간을 집약해서 못다 했던 경험들을 많이 해주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빡빡하게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됐다. 미술, 음악, 체육, 그다음에 음악도 악기 교육, 그리고 무슨 그 스포츠에 관련된 것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제과 제빵, 그리고 뭐 요즘에 하고 있는 드론, AI, 그리고 유튜브 요즘 관심이 있는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애들은 편집, 어떤 애들은 촬영,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 다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어제는 그 송편 만들기, 떡 만들기 체험하시는 강사님들도 오셔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또 이중 언어를, 자기 언어를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의 개별적인 거에 맞춰서 가능한 한 소그룹으로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은 있습니까?
처음엔 방학이 진짜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가긴, 아,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했는데요.
왜?
학교가 재밌고, 방학을 잘 지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못 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저랑이랑 같이 보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째부터 좀 이제 정기적으로 집에 가는 그 매 주일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고, 방학도 충분히 가정에서 누리고 오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특별 과목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개인 줄 알았더니 몇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돼버려가지고
네,
뭐 이거를 하려고 그런다면 일단은 방학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네.
잠자는 기숙사에 왜 사는지는 알겠어요.
네.
잠을 안 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잠을 안 재우는 건 아니고 애들이 잠을 안 자겠다.
네.
그래서 애들은 그렇다 치자. 왜? 자기들은 이게 처음 접하고 뭐 하는 게 선생은 죽겠구나.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고생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람도 되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런 것들이 출발점이었어요.
네네.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만일에 거기에 한번 이거 정말 죄송한 뭐 TMI 질문 같은 것 같은데 결혼하셨습니까?
네.
혹시 같이 지금 선생으로 계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집에는 가십니까?
집에는 갑니다. 못 갔을 초기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다 하고 선생님들도 총각 때 처녀 때 오셔가지고 지금 다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니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한테 충분히 그 3년 동안 그들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지 못한 걸 주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정말로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들을 단골 말이 우리도 좀 살자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네. 아까 55명이라고 했지만 네. 55명이 자기는 해본 게 있고 안 해본 게 있을 때 왜냐하면 네. 그 강좌도 되게 다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들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것만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한 20, 30% 정도로 이것들을 채우는 거고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또 한국어가 잘 되는 아이들이 영어 이거를 배우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저희한테는 제일 큰 비중이고요. 두 번째가 보통 교과가 제일 큰 비중이고요.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힘들죠. 애들도.
뭐 아니 애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새롭게 만나는 거는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네. 얘네들은 반짝반짝 할 수 있는데 네. 선생은 힘든데 또 그 반짝반짝한 눈을 보면 또
선생님 출신이신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규 과목 때 자지 않을까?
처음에 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도구들 좀 활용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되게 고민 많으시겠어요.
네.
학습법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사실 이 나이 때 애들이 함께 산다는 게 기숙사 생활한다는 게 재밌을 수도 있지만 갈등도 좀 심하지 않을까. 왜냐면 매일 그렇잖아요. 단정이면 문화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내가 겪지 못하는 문화를 지금 바로 접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어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하고 있는 건 다양한 문화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내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여기를 서로 맞춰주고
그렇죠.
그거에 적응하고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가장 큰 포지션.
뭐 제가 웃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치약을 중간에 짜냐 끝에 짜냐 가지고 싸우는데 거기 문화가 어떤 애는 뭐 물컵을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서 문제 없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씻는 것도 처음에 완전 초기에는 아이들이 나 그 뭐 어디 나라에 있을 때는 뭐 나라에 자기가 이제 태어난 나라에 있을 때는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씻는 건데 왜 지금 씻으라 그러고 그지? 머리를 왜 하루에 한 번씩 감아야 되지? 뭐 양치를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양치를 왜 해야 되지?
양치했어? 네. 이거 검사를 하는 것들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뭐 열심을 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각자 문화적인 그런 특수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성실하지 못한 거 아니야? 마음이 동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로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네. 쟤 왜 이렇게 깔끔 떨어? 네. 왜 저렇게 살아? 네. 라고 도리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오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를 잘 몰라서 생기는 것이지
네.
그걸 또 그를 내 방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따지고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 이해가 강제되는 학교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24시간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느낀 다음에 집에 가서 거리를 좀 두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 와서 갈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있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갈등이 있고 기숙사에서 같이 잠을 자야 되고 다시 학교로 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중에 계속되니까 이거를 해소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면 엄청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왜냐면 그것이 아 오해였구나 차이였구나라고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체험 느끼지 못하면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같이 살면서 또 애당초에 깔아놨잖아요. 다문화다.
네.
너가 이 안 하면 어쩔래?
네. 맞습니다.
어쩔래?
네.
그 얘기했을 때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7, 8개 국어를 쓰다 보면 뭐 그냥 방과 후 학교는 그래도 이제 특별 수업은 그나마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정규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규 과목은 모든 아이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막막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앞에 20명을 앉혀놓고 섰는데 그냥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들만 앉아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천천히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저희는 통합교육을 하잖아요. 한국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앉아있고 한국어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잘하지만 조금 결손,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결핍이 있는 아이들도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과목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딱 느끼는 첫 느낌은 정말 막막함입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리가 뭐 결초보음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 텐데 이 말뜻이 뭔지 여기에 나오는 게 사람 이름인지 물건 이름인지 단어인지 동사인지를 모르는 학생들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아이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취한 방법은 공부는 안 해도 돼. 감정적으로 단단해지면 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막 회복이 되니까 학습 의욕도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우리 욕심을 좀 내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사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한 명에서 가르칠 수 없는 부분들을 동시에 번역하는 툴을 가지고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5, 6개 거기 동시에 된다든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번역된 언어로 질문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 조금 누워 있었던 아이들도 이제는 할 말을 하고 들어야 될 말을 듣는 방식으로 수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지금 뭐 한국에는 대부분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제일 처음에 뭐 본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핸드폰을 내놓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여기는 일단 핸드폰이 기본 옆에 있고
네 휴대폰은 아니지만 크롬북이라는 것
뭐 하여튼 뭐 그걸 통해서 뭐라도 네 근데 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러면 한국어가 늘겠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계속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한국어에 방해가 된다고 선생님들은 그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그래서 방식이 핵심적인 문구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요즘에는 그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교재를 넣으면 팟캐스트 지금 이렇게 저희 대화하는 식으로 팟캐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게
네,
있더라고요.
보셨죠?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아 내가 오늘 이거 배우는 거야를 자기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이 내용이 그 한국말로 그거구나라고 하면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 교재 내용을 숙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가능하더라고요.
갑자기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온 지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 수업 듣는 애들은 제대로 수업을 듣고 갔을까요?
치열하게 가르쳤으니까 뭐 하나 건드려. 네네.
갑자기 이 부분에서 갑자기 겸손해지십니다.
네.
방금 전에 AI를 통해서 가르치다 막 신나게.
일단 얘기... 졸업생들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지금 네. 졸업생들 중에 1회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는 뭐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에 이제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완전히 좋은 아이들이 그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와서 뭐 실력이 더 좋아져서 나가는 부분들을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을 뽑는다면 뭐 좋은 학교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들어올 때 아이들의 모습은 한국어를 전혀 못한 상태로 정말 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한국에서 그런 아이들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성장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첫 2회 아이였던 것 같아요. 2회 아이가 이제 필리핀에서 나이였는데 이 친구는 오자마자 정말 한 6개월 울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적응 못할 것 같아요. 학교를 4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어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학습적인 부분들로는 궤도에 못 올랐어요. 얘 고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꼴찌했대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었던 미술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아. 언어를 배워가면서 미술을 배웠고 고등학교 때도 그림을 그렸고 팔로워가 몇만 명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대구예술대학교라는 대학에 진학하고 지금은 그 약간 중견 이상의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된 사례. 이제 러시아어를 쓰는 친구였는데 한국말 조금 했지만 일반 학교에서 그 지원했을 때 잘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들어와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이 친구는 한국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랑 한국어를 가지고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러시아어 학과에.
잠깐만 러시아 하는 내가 러시아 학교를 들어갔다고?
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니까 러시아어는 좀 잘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학교 간 다음에 여기에서 청주에 있는 교대에 들어갔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친구였는데 그래서 축구 전공으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마 졸업반일 겁니다. 이렇게 된 친구가 있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러시아로 갔는데 체육을 좋아해서 교대를 가가지고
네네.
아, 네.
그렇게 한 친구가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온 이름이 그 하여튼 특이한 이름인데 이제 실명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 하나도 못하고 왔다. 이 친구는 욕심이 정말 많은 친구 여자의 친구였어요. 공부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되니까 한국어 너무 잘 됐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얘가 일반 학교로 그냥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꼴찌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에 자극을 받았는지 1학년 중반쯤에 완전히 자극을 받은 다음에 얘가 뭐 부산 외대, 서울 외대 뭐 이런 데 다 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베트남어 학과로 갔는데 한 끼마다 보내주는데 과탑을 세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하는 그룹들이 한국 학생들 그룹들 안에서 과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과도 있고 그리고 그럼 공부 못하는 아들은 적응 못했냐? 지금 막 어울리다가 그 제과제빵 취미 하다가 지금 프랑스에 그 좀 더 배운다고 무슨 제 이름이 모르겠는 그거에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친구는 뭐 음악 하거나 미술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공부를 싫어했던 친구도 있어. 그럼 이 친구는 성과가 없느냐? 이 친구는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태국에 있는 데랑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약간 그 무역처럼 그 야, 쇼핑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들이 그 다문화라는 거에서 어학이라는 걸 일단은 네. 타고났으니까 네. 그 어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하는 것도 있고 또 네. 그걸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몰랐던 그러니 말해서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예체능 수업이 그닥 없으니까 네. 예체능 수업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발견해서 네. 가는 케이스가 있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부사관이 된 친구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오래 걸렸어요. 뭐 오래 걸렸지만 대학 진학해서 정말 한국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가면서 더 이제 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친구들, 뭐 간호사 된 친구들, 그다음에 특수교육한다고 지금 1회 졸업생은 또 특수교육한다고 이제 그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한번 좀 달리 볼게요. 이건 되게 좋은 케이스만 물어 얘기하셨는데 네네.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아 결국 여기 있다가 그냥 일반 고등학교나 어디 사회에 나갔는데 적응 못한 친구들 있어요. 있죠.
저희가 시작할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졸업하는 비율이 28%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네. 아니 저희 학교가 아니라 그 저희 나라의 그런 것들이 뉴스화가 됐고 설립자이신 인순이 씨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28%밖에 졸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하면서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뭐 한 두세 명, 세네 명 정도밖에 없어요. 없는 건데, 이제, 사실은 심리적 상처를 못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할 만큼 지경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들어올 때.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노력을 해줬는데도, 채 마치지 못하고 해밀학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졸업해서 올려보냈는데, 일반 학교가 저희 학교만큼 배려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좀 너무 심하게 또 어떤 차별 경험들을 하면서 또 학교를 이탈한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중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 겪으면 출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창원이든 부산이든 뭐 양주든 갑니다. 가서 약간 인식해서 야, 이거 내 식구거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요. 네, AS를 하는 거죠.
여기 학교 선생님은 되게 3D 업종 중에 최고의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하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해밀학교는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충분히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어쩌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발견해 자기를 어쩌면 도리어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네.
그 자기를 발견하고 때는 그 처음에 느꼈던 차별이 그 차별이 도리어 나한테 성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확합니다. 그게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부분들 아 차별 안 당하게 해줘야지 이거 저희 학교 안 합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별을 안 받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별이 있는 공간에서 단단한 마음을 얻는 게 유일한 해법 같다. 그래서 저희 그 선생님이 그걸 표현한 방식이 마음에 굳은 살이 있는 인재를 굳은 살이 있는 인재 양성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이제 그 설립 철학인데 보호해줘서 얇은 살가풀을 가지고 졸업시키는 게 아니라 단단한 마음으로 어떤 그 요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한 답인 것 같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죠. 사실 우리가 뭐 좋은 뭐 자리라고 좋은 여건이 있다고 해서 잘 성장하는데 거기는 뭐 그거만 걷어내면 네. 훅 쓰러지니까 어쩌면 우리가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교육에서 가장 큰
정말 그런 것
힘이 아닐까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어떤 내가 책임지고 뭘 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것만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홈커밍 이런 것 네. 데이 있다고 전 들었는데 네,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애들이 그냥 수시로 와요. 그러니까 뭐 지난달 뭐 이렇게 해도 저 군대 가요. 휴가 나왔어요. 뭐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와요.
약간 흔히 말해서 친정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켰던 장소니까.
그리고 없어요. 외갓댁이.
그렇죠.
절반 이상은 외갓댁이 해외가 외갓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간이 되어주자라는 생각도 있었으니까 오는데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한 졸업생이 한 7, 80명 됐었을 텐데 오니까 5, 60명이 오더라고요. 홈커밍데이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애기 안고 온 애들. 그래서 저 이제 그 비즈니스 하는 애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 애들도 있고 결혼해서 뭐 그 이제 선생님 결혼식에는 또 부랴부랴 또 해가지고 또 이제 학교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오는 경우들.
하지만은 가족 같은 분위기 돼요.
네, 저희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해민 학교의 앞으로 계획이나 또 교장 선생님께서 꿈과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12년째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밀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먼저 앞서 왔으니까 이걸 잘 모델링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학교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요즘에는 그 고등학생 유학생 이 부분들을 지방 소도시에서 엄청 필요로 하더라고요. 대학생 유학생 정말 많이 이제 그 자리 잡았는데 여전히 필요하고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고등학생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지역 소멸과 학교 소멸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해밀 학교의 문을. 어떻게 가르쳐서 올려보내면 그렇게 특성화고등학교 잘 자리 잡아요? 이렇게 묻는데 아 그래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이 다양성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만들어주는 이거를 좀 모델링을 해보자.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한 것들을 필요한 곳에 좀 알려주고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자. 이게 전 다음 사명이에요. 학교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밀학교의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사회에
네.
그 어떤 또 다른 비전을
네.
제시하는 역시 선구자가 괜히 선구자가 아닌 듯한 네. 느낌이
그래서 저희 듭니다. 그런 거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해밀학교가 사랑 많이 받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내는 것도 많은 후원자들 없으면 지금도 여전히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순환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학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 학교 잘 모델링해서 똑같은 학교들 있을 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받은 사랑을 또 갚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있는 오늘 거죠. 교장 선생님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구김은 있을 수 있으나 필 수 있는 힘을 주는 아이들한테
멋진데요.
딱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네. 내가 나 자신을 구길 수도 있고 타인이 나를 구길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구겨진 거야 라고 포기할 수 있는 아이들을 아니야 내가 다시 피면 돼 라고 하면 그게 고든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부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밀학교 시각으로 그걸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쫙 펴진 A4용지가 100장 있으면 다 똑같은 A4용지인데요. 구김 한번 가면 하나밖에 없는 종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있는 구김이 펴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있는 그 구김이 아이들의 독특성이고 아이들의 새로운 가능성 하나하나 다르게 빛나는 그런 아이들만의 고유성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참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그 고유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네.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해밀학교 이경진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키워가는 해밀학교의 노력처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하려는 방법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면 좀 더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악뮤가 부르는 그때 그 아이들은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의 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시메온 브라운 보건장관이 최근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국의 대출 규제와 비이사철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폭이 1조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2년간의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교황 자선소에 지시했습니다. 교황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하고 인도적 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바티칸 뉴스가 밝혔습니다. 교황 자선소는 피해를 당한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위해 5천 회분의 항생제를 지원했으며 전쟁 중에도 가자지구의 식량과 연료 구매를 위한 기금을 지속해서 지원했습니다. 한편 교황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 자선소는 우크라이나인들의 교회로 알려진 로마 성 소피아 대성당을 통해 식량과 위생용품, 발전기와 의류 등 구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티칸과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려진 구호품 상자에는 하르키우 시민들에게 레오 교황이 선물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공공서비스 개정법안에 대한 구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조항의 삭제입니다. 법안은 공공서비스가 지역사회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없애고 전적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민당과 엔저퍼스트당 연정 합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의회 서기관 데이비드 윌슨은 전혀 다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장기 통찰 보고서 롱텀 인사이트 브리핑에서 제도의 변경이 국회의 정부 감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현재는 각 부처가 3년마다 미래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법안은 이를 총리실 한 곳으로 집중시키려 합니다. 윌슨 서기관은 부처별 보고서가 유지되되 총리실이 이를 더 잘 조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또 국회를 위한 조언이 자신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법안 분석 참여가 오히려 입법의 질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뉴질랜드 전역의 상근 소방관들이 일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소방서의 출동 인력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파업 기간에도 긴급 구조 요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만 대응 속도는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대피한 뒤 111로 신고해야 하며 직접 불을 끄려 하거나 실내로 다시 들어가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는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자원봉사소방대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방관 노조는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와 과중한 근무로 인해 소방 인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메온 브라운 보건장관이 최근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번 파업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한 행위라며 윤리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수천 건의 진료가 이미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환자가 집단 행동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습니다. 전문의 협회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없다면 진정한 환자 보호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예정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와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 인력들도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진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식품, 교통,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다음 주 발표에서 3% 수준을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4% 하락했지만 연간 상승률은 4.1%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육류 및 가금류 6.4%, 외식 및 테이크아웃 2.5%, 식료품 3.9% 등 모든 식품군이 연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9월에 휘발유, 항공료, 숙박비 등 교통비가 상승했습니다. ANZ 수석경제학자 마일스 워크맨은 9월 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 상승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2.7%에서 3.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무역지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주택 관련 비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워크맨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1에서 3%의 상단을 잠시 넘어서더라도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로 인한 근원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새로운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모투 리서치와 빅토리아 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임차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집값은 142% 상승했습니다. 이후 일부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고점에서 약 15% 정도 낮은 수준일 뿐입니다. 모트의 수석 연구원이자 빅토리아 대학교 교수인 아서 그라임스는 이러한 집값 상승이 뉴질랜드 국민들의 삶의 질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모기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집값이 오를수록 임차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는 경향,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나쁜 일이며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이라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40%가 임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더 가난한 계층입니다. 결국 집값 상승은 불평등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빗,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IRD가 부채 회수를 강화하면서 개인 계좌에서 회수하는 금액의 합리적인 수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RD는 미납된 약 100억 달러의 세금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9월 30일 사이에 1만 6천 건 이상의 은행 계좌 압류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통지 건수보다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700만 달러가 회수됐습니다. 리넷 데이비스는 약 10년 전 발생한 잔유 양육비 채무에 대해 IRD가 매주 1,000달러를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고 미리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이 주간 생활비보다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배우자의 연금 및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채무가 발생했는지조차 모른 채 사전 경고 없이 돈이 인출돼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IRD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모든 사례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제 조치 전에 고객에게 연락하라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로 최근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로 활동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지 절차는 더 간편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밀키트 업체 헬로프레시가 고객을 오도한 혐의로 84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헬로프레시는 과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 없이 계정을 재활성화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8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가운데 7만 건이 넘는 취소된 구독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백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고객들이 해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없이 웹사이트 챗봇만 제공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헬로프레시는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환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및 보험 및 금융서비스 옹부조민 제도 IFSO는 한 보험사가 차량 도난으로 인한 3만 1천 달러 상당의 물품 도난 청구를 거부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한 남성이 여행 후 명품 의류와 보석류가 담긴 가방을 밤새 차 안에 방치했고 차량이 파손돼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의 조건인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전에 다른 차량에서 도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IFSO의 조사 결과 특히 이전에 도난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품을 밤새 차 안에 눈에 띄게 방치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성의 아내가 명시적으로 물품을 집 안으로 가져오라고 조언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옴부즈맨 카렌 스티븐스는 해당 남성이 물품을 보호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는 약관의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할인 쿠폰 사이트로 알려진 그랩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산을 맡은 칼리버 파트너스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그랩원이 영업을 중단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할인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를 가진 소비자들은 각 업체에 직접 연락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환불을 제공할 수 없고 기존 바우처에 대한 책임도 더 이상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는 먼저 해당 업체에 연락해보고 결제 사용한 카드사에 환불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자발적으로 바우처를 계속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터북샵은 고객 대부분이 선물용으로 바우처를 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섬의 관광지 해머스프링스에 위치한 산림야영장에서 대장균 감염이 발생해 캠프 측이 모든 식수를 병입수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을 방문한 이용객 가운데 여러 명이 복통과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30명 이상이 감염 의심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캠프 내 자체 급수 시스템이 수원지 오염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기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캠프 측에 수돗물을 반드시 끓여 마실 것을 공고했으며 이후 모든 음용수를 병입수로 대체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캠프 내 모든 수도꼭지에는 직접 음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캠프 운영진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소규모 지역 급수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자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마네티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스캔 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의 조속한 가동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구금 중인 한국인의 신속한 송환과 현장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은 이번 태스크포스 발족으로 현장에서 즉시 공동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의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 예시를 들며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건 중국 대 세계의 문제이며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결국 중국 스스로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길 원하진 않지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위험을 줄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유예할 경우 대중관세 유예 기간을 90일보다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을 이끈 데 이어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어 17일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지원할지 여부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장 사거리가 2,500km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소극적일 경우 이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 제공되면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까지 공격할 수 있게 돼 러시아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 평화 합의를 이끈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도 외교력을 집중하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차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비유럽연합 국적자가 유럽 국가에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새 출입국 시스템을 지난 12일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단기 방문자는 유럽연합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 자동화된 IT 시스템을 통해 생체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쉥겐 조약 29개국에서 적용되며 독일의 디셀두르프 공항 등 일부 주요 공항에서 단계적으로 시작해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시스템이 국경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생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출 규제와 비이사철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폭이 1조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8월 말보다 2조 원 많은 1,170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월 6조 2천억 원에 이르던 가계 대출 증가폭은 6.27 대책 이후 7월 2조 7천억 원으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했지만 9월 말에 다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2조 5천억 원으로 늘었고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Stuff,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6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7원 6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5원 6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주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제임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버블사커 토너먼트 안내입니다. 마라에타의 비치 스쿨에서 열리는 최고의 버블사커 토너먼트를 준비하십시오. 참가 등록은 4명으로 팀을 이루어 신청하시거나 개인으로 신청하면 팀을 배정해 드립니다. 주니어 토너먼트에는 10세에서 13세까지 참가가 가능하시고 시니어 토너먼트는 14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세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확정됩니다. 응원하러 오실 분들도 환영합니다. 친구, 가족, 간식까지 챙겨서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팀 이름도 꼭 준비해 오십시오.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마운트 웰링턴 워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습니다. 무료 뜨개질 시간 안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고 무료 차와 커피를 즐기며 이 친절한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재료를 가져오시고 누구든 환영합니다.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뜨개질을 배우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즈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 1대1 무료 지원 안내입니다.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의 검증을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또는 기타 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 1대1 상담을 제공합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1시간 요가 수업으로 모든 연령, 청소년 및 성인을 환영합니다. 조용한 어린이는 보호자가 함께 앉아도 괜찮습니다. 지참물은 개인 요가 매트와 스트랩, 수건, 쿠션, 물병 등 원하는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10월 18일,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0일 코후후 레인 메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